우리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교단에 이제 몇 가지 맡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총회 문화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회 문화법인 좀 낯설지요. 이제는 문화라고 하는 옷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복음도 문화의 옷을 입혀서 세상에 전해야 될 필요가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아주 농촌의 자그마한 교회들을 거의 찾아가서 음악회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음악회를 뭐 이렇게 좋은 문화홀에서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열악한 농촌교회, 어떤 교회는 그냥 마당에서 하고 어떤 교회는 그 예배당 안에서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1년에 한 30군데 교회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 게스트로 나오셔서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런 분들은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 재능 기부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셔서 하시는데 거기 이제 실무를 맡으신 분들이 저 오지에도 가시고 제주도에도 가고 이제 곳곳에 가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명색이 이제 이사장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군데 제가 가서 같이 참여하는데 어제는 저 경상북도 봉화 임기 마을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에 임기 교회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그 교회가 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한 번 하는데 비용이 한 25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드는데 그 임기 교회는 영락교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악기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트럼본, 트럼펫 이렇게 하는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재미난 걸 많이 배웠어요. 트럼본 이렇게 밀었다 뺐다 하는 건데 트럼본 하는 분은 트럼보니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트럼펫은 트럼패터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어제 오신 분들은 아주 널리 활동하시는 분이고 트럼펫 하셨던 분은 뭐 카네기 홀에서도 연주하셨던 분이고 또 트럼본 하는 분은 이제 악단도 있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도 하고 믿음 좋은 두 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도 나오고 그 마을에 불교 신도의 회장이 떡도 해가지고 와서 나눠주면서 예배당 안에서 그 작은 예배당이지만 가득 차게 앉아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한번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아주 참 특별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거기 봉화를 가는데 그 봉화가 제게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부친께서 이제 그곳에 가셔서 과수원도 하셨고 거기 이제 가깝게 지내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계신 분이세요. 거의 낯선 곳에 저희 부모님이 갔는데 좀 믿음의 그 사랑으로 연결된 그곳의 성도들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분들하고 또 저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참 아쉽게도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다 떠나시는 겁니다. 저희 맏형님이 저희 아버님께서 20살 되실 때 나셨어요. 그러니까 저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마을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저희 맏형님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당신 아버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같다 그러면서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요새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작년에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남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주일이면 저희 부모님 교회 갈 때 들리면 식사도 해서 대접하고 뭐 그 댁에서 쉬다 가고 또 짐이 있으면 그분들이 다 날라다 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권사님도 요 한 한 달쯤 전인가 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장로님의 손녀딸이 또 우리 영락교회 청년부에 지금 또 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연결이 계속되는데 그 시골 교회에 앞을 못 보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마 뭐 몇 살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열 살도 되기 전인지 옛날에 그 시골에 뭐 다 그런 게 잘 모를 때니까 갑자기 눈이 아프다고 하니까 동네 어른들이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 뭐 옛날 민간요법 참 이상한 건데 기름을 데워서 눈에다 발라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팔팔 끓여가지고 눈에다 하니까 이게 눈동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곳에 가게 되면서 그래도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나 해서 그분을 여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어렵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뭐 백방으로 알아보고 했는데 뭐 이미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 마을에서는 그 시골 마을에서는 뭐 그 좀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눈 뜬 사람이나 비슷하게 이렇게 다녀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제 아내랑 그 마을에 일부러 가곤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님의 살던 채취가 배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다니시던 교회에 뜰에도 가서 이렇게 서서 옛날 생각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 또 하나님 은혜가 다 많이 연결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다 이렇게 한 분씩 다 하늘나라 다 가시고 마지막으로 남은 분이 그 안 못 보는 집사님이에요. 아마 80 넘었을 텐데 작년에도 가서 만나고 재작년에도 가서 만나고 이렇게 만났는데 늘 집안에 우두커니 계시죠. 앞을 못 보는 분이니까 당연히 불도 안 켜고 계시죠. 불 켜나 안 켜나 그분에게는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가서 반갑게 만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어제도 거길 들린 거예요. 그 집사님 만나려고. 그랬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집에 계신 어른에게 요 옆에 계신 분이 어디 가셨나요? 그러니까 그 옆집 어른이 하는 말씀이 이젠 여기 안 산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그냥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유일하게 남은 옛날 저희 부모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던 걸 연결하는 끈인데 그 끈이 끊어진 것 같은 그래서 어디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 살기가 어려워서 자녀들이 와서 모셔갔다. 이 뭐 자녀들 연락처도 모르니까 이제는 영영 끊어진 거예요. 영영. 천국에서나 가면 만날까. 참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 아쉽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돌아 나오면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에 그분이 모셔갈 자녀도 없었다고 그러면은 앞도 못 보는 분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 한동안 그분이 결혼 생활을 했었고 자녀가 한 두 명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또 누군가가 와서 안 못 보시는 그 아버지를 이제는 혼자 계시게 하지 않고 모셔간 거예요. 그래도 말년에 누군가가 아버지를 모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다행스럽게 여겨졌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언젠가 갔더니 방에 불을 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를 저기 불 켜라. 그래 불 켜니까 왜 불을 켜라고 하냐면은 그 액자가 하나 붙어 있고 그 액자에 그 손자 사진이랑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을 못 보시는 분이 거기 액자에 사진을 넣어서 걸어 둔들 그게 보이시겠어요? 당신은 뭐 못 보는 거죠.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나 손님이 오는지 모르지만은 손님 보게 하려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여기 자녀가 살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구나. 이분의 참 고단한 인생, 고단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제는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와서 모셔갔다. 이 땅에서는 이제 그분을 어디 가셨는지 몰라서 다시는 뵐 수 없다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분의 참 슬프고 아픈 인생에 그래도 자녀가 있어서 말년에 이렇게 돌볼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떠밀리듯 갑니다. 그죠? 늙고 싶어서 늙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시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먹고 어느새 기력이 떨어지고 어느새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는 거죠. 그 몇십 년 어간에 참 많은 인생의 변화가 있어요. 철없는 어린아이 시절로부터 해가지고 꿈 많던 청소년 시절을 거쳐서 가슴 뛰던 청년 시절도 있었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자식을 공부시키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던 시절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드니 몸에 병도 오고 또 인생에 소중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떠나가면서 마지막에는 다시 홀로 남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더 이상 못 견딜 때쯤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품으로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생의 나그네길을 이렇게 가는데 무슨 힘으로 버티나 어떻게 그 길을 걸어서 완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더듬어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저 자신의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들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예민하게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삶을 이렇게 성경에서 볼 때마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를 너무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건데 여러분, 말씀 산책 제가 오늘 새벽에도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욥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한 20일, 한 30일 이렇게 미리 가니까 미리 녹화를 해놓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욥기 1장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욥을 막 굉장히 이렇게 미화시킵니다. 그죠? 근데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은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인물로 욥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어 내려갈 때 우리 마음에 선입견이 딱 생겨요. 욥은 흠이 없는 온전하고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최고다. 이렇게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욥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땐 도움이 되지만 어떤 때는 욥기를 이해하는데 걸림돌도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욥을 워낙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읽기 시작하면은 어떤 땐 좀 욥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 흠도 티도 없는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욥기는 우리와 똑같은 한 죄인이었던 우리 선배 이야기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욥기 맨 마지막 장이 42장인데 그 42장에 가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나와요. 그동안에 욥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다. 숨겨진 죄가 많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그렇다. 죄값을 치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은 계속 말하고 욥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항변하는데 42장에 가보면 욥이 자기가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결국 욥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의로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욥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을 너무 미화시키면서 읽기 시작하면은 욥기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울 같은 분을 얘기할 때도 너무 이렇게 그를 미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에 불과해요. 바울도 고단할 때가 있고 바울도 울고 싶은 때가 있고 바울도 아플 때가 있고 바울도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아요. 인간 바울,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어떤 사람 바울이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동병상련을 앓고 있었던 연약한 한 사람 바울, 그런 눈을 가지고 바울의 서신과 고백을 읽어보면 훨씬 더 절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제가 뜻밖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실라와 함께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섰던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갔고 바울은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를 거쳐서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한 게 이제 오늘 본문이잖아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 딱 도착했을 때 전혀 뜻밖의 하나님 준비하신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그 선물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그 외조모는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겐데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아주 훌륭한 청년인데 그때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바울이 그를 따라오라고 했는지 그가 자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충직한 심부름꾼이면서 그 친밀도로 말하자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여러 군데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쓰신 많은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가오는 순교, 죽음을 앞두고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때 이 디모데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 4장에 보면은 디모데를 보고 빨리 오라고 얘기해요. 빨리 오라고 그를 부르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디모데를 가깝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죽음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가장 절실한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속히 오라고.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는 둘도 없는 사람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연히 자녀도 없잖아요. 그런 외로운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 디모데를 만난 곳이 오늘 본문인데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를 만났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 준비한 특별 선물이 디모데였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거기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자신이 떠날 때 따라서 갈 거라는 걸 바울이 미리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 지역에 첫 번째 갔을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죽음 같은 고통을 겪은 곳이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기꺼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또다시 찾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거기 특별 선물을 준비해서 여기 디모데가 있다. 네 평생의 아들같이 되어줄 너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줄 디모데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국면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로인 거죠. 사실 바울의 인생 그 국면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드신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그는 핍박자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 곁에서 증인 노릇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악랄한 핍박자였겠습니까? 원수죠, 원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돼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나? 사도 바울의 의지가 30%, 나머지 70%가 주님의 은혜였나? 아닙니다, 여러분.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의 모든 핍박자로서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조금 작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100%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신 겁니다.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지만 처음부터 길이 순탄했나요? 아닙니다. 워낙 그가 악랄한 핍박자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다 그를 미워했고 경계했고 그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기를 다 꺼려했어요.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바나바가 다니면서 이 형제가 진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이끌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서 오랫동안 거기 머물게 하고 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셔서 사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다소까지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동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성령께서 그를 돕지 않으셨다면 그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할 때 그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아무런 은혜도 임하지 않고 그랬다면 아마 바울은 실망해서 좀 하다 관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들고 그가 외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도록 하셔서 그 안디옥의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받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 겁니다. 그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가 외치는 말씀과 그의 사역이 열매가 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변화된 게 맞구나.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를 쓰시는구나. 우리가 그를 경계하고 미워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복음의 사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그가 입지를 다지게 된 것이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문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생각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의 회의가 열렸을 때도 사람들이 그를 묵살하지 않고 그가 1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경험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도 회개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서 그 루스드라 지역에도 나면서부터 못 걷던 앉은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일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모든 경험을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은 입 닫고 가만 계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의 말을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결론이 이방인들은 할례나 율법의 요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리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에 대한 신망이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아니 저 핍박자를 교회 안에 받아주고 길잡이가 돼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사랑의 후원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바나바인데, 아니 바나바와 어떻게 저렇게 다툴 수가 있나, 저 사람 오늘 보니까 이제 못 쓰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지경에 떨어진 바울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15장 40절 4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갈라서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또 격려해서 다시 두 번째 전도여행을 출발하도록 도와주잖아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이 누구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우린 당신을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못 쓰겠습니다. 어떻게 바나바를 그렇게 심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린 당신 같은 사람을 그동안 후원했던 걸 후회합니다. 이렇게 끊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위기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신뢰하고 그가 또 실라와 함께 새로운 팀을 짜서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후원해 주고 이래서 그 어려운 처지에서 다시 출발하게 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의 그 한평생을 걸어서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렸다고 하기까지 그게 바울 혼자 달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운 위기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셨고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주셨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오늘 본문은 디모데 같은 소중한 믿음의 아들도 하나님 준비하셨다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가 워낙 걸출한 인물이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중에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훌륭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어느 안 못 보는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은 그분이 그 고단한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오게 된 거 힘들었으나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분이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년을 보살피기 위해서 자녀가 와서 모셔갔다. 그분에게 자녀를 주신 거. 그분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인생을 위해서 또 그런 배려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이후로 오늘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의 인생도 생각해 봤어요. 오늘까지 살아서 목사로 사는 나의 한평생 속에 아,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얼마나 많았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몇 차례 저희 아버님이 당신 살아온 얘기를 노트에 적어서 주셨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씩 제가 요즘 말로 아이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서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시작했는데 시간이 없어 잘 못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씩 해야 되겠다 틈틈이. 틈틈이 해가지고 제가 우리 가족들 카톡방에다가 할아버지 인생을 연재를 시작해서 연재. 그래갖고 옮겨 쓴 만큼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도 2번을 올렸어, 2번. 참 재미난 얘기가 많더라고요. 1930년대 저희 아버님이 교회 집사가 됐는데 그때 예배당에 가운데 광목천을 치고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 이렇게 앉고 강대상은 가운데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뭐 그랬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아 근데 거기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데 예배당 바닥은 그냥 흙이었다. 흙바닥에다가 뭐 거적 같은 거 깔고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총 성도 출석하는 사람은 70명 정도였고 젊은이는 한 10명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성탄절에 연극도 하고 그랬다. 흙바닥 교회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흙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던 우리 선배들의 그 신앙생활 예배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저희 아버님의 인생도 그렇고 그 아버님을 통해 태어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뜻밖의 선물을 수도 없이 받은 거죠. 뜻밖의 선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살아오신 날들을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노력한 적도 물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애도 써봤지만은 그렇지만 그 모든 인생의 국면마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 저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는 그때까지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16장까지 도달했는데 이 16장까지 지금 디모데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의 인생에 디모데를 만난 게 마지막 만남입니까? 아닙니다. 쭉 읽어내려가다 보면 바울의 사역에 있어 둘도 없이 소중했던 어떤 부부를 만나잖아요. 그 남편 아굴라, 그 아내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을 또 하나님은 딱 준비해 두셨다가 바울에게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남, 필요한 물질 이런 걸 다 예비하셔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데 부족할까 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손에 맡겨가지고 가서 그를 도와주도록 했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배려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후원해 주는 교회도 없고 빈손으로 그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사나 어디서 시작하나 모든 게 캄캄하고 당장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선교 후원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달랑 갔는데 그런데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굶지 않게 하셨고 선교를 하게 하셨고 많은 선교하는데 또 돕는 이들이 나타나게 하셨고 또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게 다 뭘까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뿐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내가 훌륭해서 오늘까지 왔다 이런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할 때 아름다운 만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인생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도 인도해 가신다.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를 81년 동안 사용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그런 자상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차이가 많습니다. 또 오래 사는 사람이나 짧게 사는 사람도 차이가 많고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한 사람이나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차이가 많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동일한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두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된 거,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뜻밖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평생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걸어가는 인생에도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힘을 얻어 걷고 또 걸어 저희들의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러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